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물드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다. 교회는 세상에 물드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존재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성장해 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 자연적인 문제들에 대해 아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잘 분별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에 다가와 있는 이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갈수 있을 겁니다. 병을 치료할 때그 의사가 뭐 환자를 보자마자 뭐 바른 진단도 없이 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도 가장 먼저는 바른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통해서 바르게 이제 교회의 성장통을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로 분파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폐륜화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늙음하기 아마도 아주 젊은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이제 뭐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그 호족상 어머니 관계가 되는 여자와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분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호통을 친 거죠. 그 헬라 로마 문화 자체가 원래 음란한 분위기였고, 그것이 이제 고린도 백성들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래도 그런 문화는, 그런 저 음란하고 썩어 빠진 문화는 문화 속에서도 아버지 위에 후처, 뭐 첩과 그런 짓을 하는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어떤 이 어떤 뭐이뭐 성도가 어떤 교인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오늘날도 우리 시대 성문화가 너무 이제 개방되어 버려서 지금 어떤 도를 넘어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세상의 성문화가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즘도 개방된 성문화를 즐기는 그런 문화 속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뭐 어려서부터 우리가 좀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통해 교육해서 그렇게 성장시킨다고 해도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거나 사회로 들어가면 거의 다 무너집니다. 더 일찍이는 뭐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 이 음란의 심각성을 모르고 오늘날 문화처럼 즐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성적인 범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제 6장 후반부를 보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남창 노릇을 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남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중상하는 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동성연애 분명하게 나와 있고, 여기 술 취하는 자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그 당시 고린도는 뭐 항구 도시로서 국제 무역이 어떤, 무역이 성행하는 어떤 그런 상업 중심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우상숭배와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게 아주 유명한 그런 것이라고 그랬죠. 전성기에는 거기에 남창까지도 흥청거렸다고 그러죠. 사실 동성애 문제는 그래서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때 부유하고 살만한 세대, 상식 없고 기준 없고 그저 그냥 욕심이 판치는 세대, 그러니까 남들보다 돈이 많은 특권층들이 있던 그런 세대, 그러니까 남들보다 힘과 권세가 있던 그런 세대 속에서 힘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욕심대로 살아온 그런 곳에서는 항상 당연한 듯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한 이제 바다로 보면 동쪽에 에게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와 이제 연결하는 그런 지역에서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거기 빈부격차가 심했고 굉장히 부도덕하기로 거기다 이제 이름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BC 46년 이 도시를 다 세우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테네보다 더 영향이 있는 도시가 됐고 정치적으로 혜택이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꽤나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마 도시가 발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 도시는 아주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탐욕에 가득 찬 그런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고대의 어느 작가가 말하기를 그 당시 고린도인 같이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스럼 없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막 가질 때 완전히 뭐 그냥 바람둥이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자, 고린도가 이런 도시였는데 그런 문화적 배경에 자라났던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성적인 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심지어 창남, 창녀, 매춘부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음란함을 뛰어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남자나 여자, 젊은이나 뭐 청년, 젊은 청년이나 뭐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뭐 정치가나 뭐 목회자나 할 거 없이 성적인 일에 조금만 방심을 하면 쉽게 음란함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몇 특별하게 고위층으로 도약하는 중산층들 외에는 대부분 다 저소득층으로 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사회와 같이 극단적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대체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 그 상위 10% 정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90%에 가까운 부유를 다 어떤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들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이 음란한 일들도 현재 부유층들 속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몇 해 전 뉴스에 뭐 꽤 됐지만 삼성 회장이 뭐 그 늙은 나이에도 돈을 주고 어떤 유명인들인지 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게 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제 공부도 끝나지 않은 젊은 애들이 부모의 힘으로 고급 승용차 가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마약과 술과 클럽과 유명 연예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게 무슨 당연한 것 같은 세상. 그래서 항상 무슨 인싸니 아싸니 이게 나뉘는 세상.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욕정을 대표하는 일들이 그런 데서 빠지지 않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제 성적인 문제라는 거죠. 뭐 마약이 있어도 성적인 문제, 이래도 성적인 문제, 다 성적인 이 음란함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을 참고할 때 분명히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가늠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여기도 술 취하는 자가 나와 있어요.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번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그런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것은 분명히 그거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결과지만 이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볼 때 지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볼 때 절대로 그것이 끝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무리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 애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로 나가야 돼요. 학교를 가고 사회를 나가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생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서 이 세상 끝까지 그 어둠 속을 비추는 자로 그래서 보내시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은 고린도 지역에서나 현재 우리 시대 교회들 속에도 계속되는 이 빛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반드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천국에 이르기 전에 그 어두운 땅, 정말 참된 생명의 빛이 필요한 그 어둠 땅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처음부터 썩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썩어 있고 그런 본능과 탐욕과 이 음욕의 그 사태들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느 시대든 빛으로 보내셨다. 또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이런 세상의 가장 유혹적인 부분들, 사람들의 본능과 관련된 욕심들이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성도들조차, 목사들조차 인간이고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특히 이 음란에 관련된 것과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 경각성을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튼 이런 오늘 우리 시대 같은 이런 문화, 이런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도들의 싸움이 세상 법정에 고발되는 거였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성도하고 성도 사이에 이권이 개입이 돼서 교인 사이에 이권이 개입이 돼서 송사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된 게 아니라 일반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고발해버리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재판 문제는 우리가 또 아테네나 그 고린도인들의 그 습관, 그 시대 습관과 관습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고린도가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의 법이 적용되는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이 세속 재판소가 잘 발달돼 있었다고 그래요. 대마라고 하는 그 재판장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서 해결을 받는 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가 무슨 그 완전히 재판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예? 막 그런 비슷한 모습이 정말 보여요. 사람들이 이런 외부 시스템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시대 문화에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뭐 지나가다 뭐 다치면 무조건 뭐 법에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회는 헬라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명예, 사회적 지위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를 이렇게 꺾는 거,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겸손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이 문제가 발생하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경쟁심, 그런 문화의 근거에서 이제 재판이 세상으로까지 흘러간 거죠. 그리고 당시 재판은 주로 지역 총독이나 지방 관리들이 담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광장, 그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이 재판이 항상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는 법적 분쟁이 단순히 어떤 교인들끼리 어떤 개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 관심사로 막 이제 퍼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오늘날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보도되고 그 결국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신뢰를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로마 법정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공정했지만 실제로는 부패와 편파성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유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항상 유리한 판결을 받기 쉬웠고 뇌물이나 인맥이 그래서 결과를 좌우했던 거죠. 그 재판의 결과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에게 재판을 맡긴다고 비판한 거는 바로 이런 법정의 불공정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런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염두를 해두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 소송은 공개적인 그 당시 이벤트였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는 거는 당사자들에게 명예나 수치심을 동시에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세속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단합된 모습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고 외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를 너희가 서로 고발함으로 이미 완전히 패했다라고 질책을 하거든요. 그 소송 자체가 결국 신앙 공동체의 신뢰를 깨버린 거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문화적인 것이 교회로 그냥 들어와서 교인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기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렇게 교회 질서를 따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세상 법정을 이용했던 이거를 이제 책망을 한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역사적으로 참 유명합니다. 한국교회 장로교 역사를 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파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74년 제24차 총회에서 신장 안에 불신법정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이 문제가 됐어요. 그에 반대해서 또 이거 나왔던 타가 반고소 고려 측 총회 이래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고려파의 시초는 일제 침탈 당시 신사참배에 끝까지 목숨 걸고 반대했던 그 일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교단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이제 뭐 수백 개가 되는 그런 정도다. 은근히 막 조롱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일에 있어 이런 어려운 일이 사실 발생하는 건데 이런 분열처럼 보이는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들을 바르게 알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분별해가고 찾아가는 게 지저분해 보일 정도일 수 있어요. 무슨 신앙인들끼리. 그런데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복잡하니까 세상으로 끌고 와서 세상에서 싸우는 거 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식이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종종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도 이게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뭐 문제를 보니까 뭐 재정 관련 문제, 뭐 세습 관련된 일, 뭐 이런 거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온 세상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알게 하는. 또 안타까운 건 최근 유독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사기, 성추행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류적인 범죄들로 인한 그 소송이 지금 세상으로까지 나가서 온 미디어에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이제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결국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우리가 잘 온전하게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혼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문제가 됐냐면 바울이 그 과거 복음을 전하는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고 승천의 자리에서 너희가 내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그렇게 다 믿었던 거죠. 그 시대에 다 올 거라고 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임박한 환란, 재림이 있을 거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그냥 사견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율법과 법도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리가 아니고 그저 바울의 어떤 하나의 고견이었던 거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25절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의견을 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곧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 재림 전에 어떤 전쟁과 환란과 핍박 같은 게 올 건데 이런 환란을 이기고 깨어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결혼을 하면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런 일에 있어서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교리처럼 만 들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파 또 결혼할 수 없다파 이런 식으로 또 나뉘어 분리가 됐던 것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였는데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창녀가 1,000명이나 되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린답시고 동물 한 마리씩 가져가가지고는 갖다 주고 이제 결국 그들의 그 제사의 그 행위가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신전에 동물을 바쳐온단 말이에요. 뭐 돈을 갖다 바치듯. 그럼 제사 후에는 이제 그 결국 돈과 그 바쳐진 것들을 누가 먹고 살아요? 창녀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얼마나 양이 많았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으면 신전에 소속되는 그 1,000명이 넘는 창녀들과 또 그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먹고도 남으니까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걸 시장에 싸게 내다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종교라는 명목 아래 1,000명의 무녀 청년들이 종교 행사 후에 참가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그 도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이 고린도에 유혹이 되었단 말이에요. 뭐 얼핏 보니까 뭐 그냥 뭐 저렇게 했는데 야 저 가니까 뭐 그냥 내가 한 대로 하네. 어, 내 욕심대로 하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면이 매우 심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가끔 어떤 이단 중에 자칫 그 자꾸 성적인 게 되게 문란해지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신적인 차원으로 넘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거 뭐 이 문란은 이 문란함은 도 또 뭐예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표현 자체가 부도덕한 행위를 거듭하는 말 그대로 정말 바람둥이에 아주 성적인 걸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용될 정도였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대 아무리 그게 문화라고 해도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미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도 가정의 아내들이나 자녀를 똑바로 키우고 싶은 그런 분들 또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자기 도시의 문화지만 질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음란한 행위를 위해서 가져다 그렇게 시내다가 가져 받았던 고기를 창녀들이 그것도 먹다가 남아서 판 걸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 갖다 싸다고 사 먹으니 그 참 찝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겁니다. 또 오늘날도 보면은 왜 제사 음식에 대한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많이 교회들 안에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성적 범죄, 세상 재판, 결혼 유무, 우상 제물과 같은 이런 문제들에 왜 발생했는지 살폈는데 결국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부딪히는 현상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그 가치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결정하고 또 어둠 속에 묻힌 자가 아니라 그 어둠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또 자세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세상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나 자신 스스로조차 이미 그런 세상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가치를 함께 즐기며 세상 유행을 따라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아이들이 마치 홀린 듯이 보게 되는 그 만화,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TV, 드라마, 유튜브처럼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돌 같은 스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잊고 그런 이 유명인들 흉내내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좀 더 똑똑해지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 주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도 전혀 무관심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종교화돼가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번 가면 되고 헌금 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확실히 모르게 되니까 양심에서 자꾸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도록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의 기준에 대해 듣는 것조차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불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듬어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이렇게 교회가 말씀도 길고 뭘 자꾸 공부를 시키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일이 많아지죠. 음란의 문제는 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기본 욕구하고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른 기준으로 정확한 그 가치관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오늘날의 삶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청춘 남녀들이 가정 안에서 허용된 이 성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다들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뭐 일본이나 한국도 그래라 매독이라는 그 이성병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짐승들은 단지 번식과 관련된 그 시기에만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그것과는 또 달라요. 완전히 자신의 욕심 정력과 관련이 있어서 그저 그냥 틈나고 뭐 그냥 어떤 시간 나고 돈 많고 이러면 이게 참 큰 문제라는 거죠.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만드신 그 기관, 가정에 건강한 존재의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흔들리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거하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비록 수준이 떨어지고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고 해도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해도 결국은 교회는 천국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천국을 상상하고 하게 되죠.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교회와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를 봐요. 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쟤네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의 이유가 되고 성도들이 유일한 살아갈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을 받을 거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이 진실인가를 떠보는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유혹과 함정이 많은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굳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물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야 하죠. 세상에 물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물들이는 교회요 성도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빛된 삶의 모습인데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이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라 하셨는데 구별되어 나온 그 죽음으로 가는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세상의 길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얼굴 뵙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지만 같은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세상 문화에 흔들리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에 노출된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함께하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